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몸으로는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에 앉아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적합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사탄 마귀의 복음을 회방하는 모든 회방들을 파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수납하게 하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줄 알지 못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만이 단에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믿고 살아가면서 늘 왕처럼 군림하는 죽음을 무서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기치 않게 언제든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사람들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절망과 공포로 몰아놓아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합니다. 수천 년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어 왔지만 과학과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한 어떤 대비나 치료책도 현재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또한 죽음은 인생의 어쩔 수 없는 형국이라고 생각하며 할 수 있는 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최대한 죽음으로부터 멀리 달아나 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비참하게도 그 모든 노력들은 다 실패로 끝마쳐지고 죽음은 여전히 현대인들에게도 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 신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에 기독교는 세워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소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조직적이고 혹독한 죽음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하게 된 이 엄청난 진리를,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된 이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침묵시키려고 혹독한 박해가 가해졌지만 그들은 차라리 진리를 말하면서 죽기를 택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 또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까?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이며 죽음에 대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복음 외에는 제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교회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신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 고난 받으신 그 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장사되심,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승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과 또 심판주로 오시는 이 승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은 첫 단계인 부활과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장소 속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부활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는 않으면서도 자신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장소 안에 육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 지내는 일에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죽은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온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여러 반대 이론들이 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오래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주장인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사건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나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는 이 도적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며 실제로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자신의 거짓말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 거짓된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해와 조롱과 비난뿐인데 누가 거짓말을 선포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이 도적설을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터무니없고 얼마나 엉성한 이론인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흔히 주장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기절설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탈진하셨고 기절하셨다가 서늘한 바위 무덤에서 원기를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이 매우 세심하게 어떤 신학자가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 사건을 얼마나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십자가의 망치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성경은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기록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남겨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두 사람의 다리가 꺾여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을 때는 이미 죽은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가 나오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가 함께 섞여 나오는 것을 어떤 한 의사이며 신학자인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심장에 파열이 있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나온다는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이 분명함을 이 구절이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옆구리에 물과 피가 나와서 죽으심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탈진하여 기절하신 분이 설령 무덤에서 깨어나신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돌을 어떻게 굴려낼 것이며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병들을 어떻게 속이고 빠져나올 수 있는가?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 그 주장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엉성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주장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것은 환상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뒤에 그를 사무치게 그리워한 결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환상을 본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죠. 그러나 40일 동안 환상을 보는 일이 가능하다고 누가 믿을 수 있으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런 환상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두 번 정도 환상을 볼 수는 있지만 여러 차례 다른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환상을 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일 뿐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실성을 확증하였습니다. 소수의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신앙 위에 세워졌고 오늘 이 시간까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약 40여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부활과 승천에 있어서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신령한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만나 뵙기는 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승천에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을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승천을 통하여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장소가 변화됩니다. 여태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셨지만은 이제 그리스도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십니다. 거처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장소적 이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승천 이후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에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이 하늘을 낙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낙원에 계시죠. 여러분, 하늘나라, 이 낙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소적으로 이 낙원이 어디일까요? 무한히 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까? 우리는 그 하늘은 이 우주론적인 하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주선을 통해서 우주여행을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빠른 우주선을 만들어 놓고 그 우주선을 타고 아무리 오랫동안 여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장소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장소적인 이 변화는 육체적이고 공간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하늘에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들도 그 하늘을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고 그 하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은 실제하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순식간에 그 장소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 젊은 비교적 그 젊은 신학자들이 이제 이 천국의 장소에 대한 많은 글들을 쓰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밀라드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 최신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와는 다른 실제하는 그런 장소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요. 장소의 변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장소의 변화가 이 승천을 통해서 발생하였고 두 번째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영광을 이 승천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의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고난과 슬픔의 그 삶을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육신 이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을 뵌 사건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영광의 주님을 잠깐 보았지만 그 빛으로 인하여서 사흘 동안을 앞을 보지 못하였고 그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 예수가 가지신 그 영광 앞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에 압도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장차 뵙게 될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계실 때에 그 초라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그 분이 아니라 성육신 이전에 가지셨던 그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가지신 그 주권을 가지신 영화로우신 성자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사건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지상에 살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는 누굽니까? 요한이죠.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불리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는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였고 그래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자신이 평소에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도 했던 그 사랑하는 주님을 배웠는데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주님은 그러한 영광을 이 승천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더 신학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장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천상에 계신다면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가? 그것은요, 그분의 인성, 승천하신 이후에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성육신 이전에는 신성으로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지만 성육신 이후에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하늘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채로 그렇게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은 사람의 그 존재는 한 장소에 머물 뿐 여러 장소에 동시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늘 낙원에 계시지만 그러나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림을 받으시는데 성령으로 이 약속을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을 이 성령을 통해서 지키시는 것이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약속을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함으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유익은 무엇인가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이 말을 저는 신성으로는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따라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무덤에 장사되신 그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이제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인류가 정복할 수 없었던 하나의 마지막 원수인 이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그래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전쟁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땅이라 그렇게 선포하는 선포들이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죽음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이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승리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장래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죽음이 우리의 존재의 종말이며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그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은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승천은 우리의 구원과 의로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은 우리의 구원과 의로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포로가 되셨다면 어찌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성부께서 인치시고 선언하신 사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승천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승천은요, 속죄의 완성이라고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3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가 드려지는데 희생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대제사장은 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그 성막에 보면 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성소라고 하고 그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 안쪽을 지성소라고 하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지성소에는 이 법궤라고 되어 있는 그런 금으로 된 상자가 있는데 이 법궤 위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 위에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제 뿌려야 합니다. 레위기 16장을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속죄소에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그 희생제물의 피를 뿌린 이후에야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정결하다는 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시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속죄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4절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지상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 참하늘을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자신의 십자가 사역의 공로를 가지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그것을 적용시키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정결케 된다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또 무덤의 장사되심, 부활하심, 이 승천하심은 우리 구속을 위한 모든 일련의 단계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하늘 성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실 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우리의 모든 의로움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부활과 승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지 이 모든 의미들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송찬을 진행하겠습니다.